함께 기도합니다. 결혼과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하루의 은혜의 분량 우리 가운데에 얻고자 아버지님 새벽에 제단 가운데 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아버지님 족한 은혜들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들리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하나님 이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묘사합니다. 또 그가 그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외쳐졌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짐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는데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1절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리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들에 대한 설명이 2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섯 전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북향한 윗문길로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향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전 에스겔 8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성전 북쪽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 여섯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 전사를 여섯이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한글 성경으로 보는데 이것을 이제 일곱이라 보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2절 중반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들 중 하나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한 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을 뜻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섯 외에 또 다른 한 사람 어제 우리 8장 말씀에서도 대제사장과 24 이렇게 나뉘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또 다른 한 사람과 먹그릇을 찬 한 사람과 그리고 여섯 사람 이렇게 구별하여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또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총 숫자는 일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로 여겨지는 숫자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어떠한 명령을 준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주의 앞에 범죄한 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주의 거룩을 회복하는 명령을 이들이 감당해야 되겠기에 이들의 숫자가 일곱이 되어 완전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모로 해석의 옳은 방면이라 그래서 이 의견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중에 하나 혹은 그와 함께 했던 중 하나 즉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일련의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여서 그들을 구별해 놓을 것을 3절 4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일정의 사람들을 인치셔서 그들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치라 하신 자의 조건이 4절 중반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였던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 중에 일어났던 가증한 일에 대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과 진노가 일어나기 전에 구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찌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때가 시작되어지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5절부터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특별히 6절 중반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인치신 사람들 구별해 놓은 사람들 마지막 때에 혼란의 때에 죄의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죄악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리 따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란과 심판에 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죄악 중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애통해하며 통탄해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해 놓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때를 함께 지나감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지만 생명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은 자들로 당신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어야 되는지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 우리 바라보며 이 말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 이제 심판의 명령이 시작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먼저 지정하여서 이 심판을 행하라 하는 장소와 대상들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8장에서 온갖 악독한 것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부터 먼저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정하여 이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나의 성전, 나의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제단에서부터 내가 온전한 생활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삶의 거룩과 회복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는 성전 가운데에서 해야 할 것들만 해야 하지 어제 말씀처럼 온갖 악독한 것들, 죄악의 것들, 우상의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고 바라보는 것들 있으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의 거룩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늘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가당한 일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을 당신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일으켜 나아가시기 위하여 작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6절 마지막에 또한 대상들도 지정해 놓으십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25명의 사람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다시피 그 25명은 대제사장과 24 반열의 제사장들이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리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들에 대한 척결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의 그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온당히 섬겨야 했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태양에게 제사했었던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당신의 거룩을 일으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만약 그 25명이 대제사장과 또한 24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추측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을 반드시 옳은 길과 바른 길로 이끌었어야 할 앞선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 그들의 직분에 맞는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온전함들과 거룩함들을 일으켜 갔어야 된다라는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영적 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만 섬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인데 그것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혹은 하나님과 태양에게 같이 예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열심내야 했던 자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떠나서도 이들은 개인의 영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직분자의 자리에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뭘 합니까? 온전히 이끌지를 못했으니 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데 제사장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일 먼저 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안에 영적인 성장과 확고함이 없는데 무슨 공동체를 이끌고 다른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무슨 대속의 죄를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가 갖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 대한 심판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을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행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하고 확고하신 태도는요, 구약의 시대에나 오늘의 이때에나 동일하게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당히 지키고 주의 올바른 길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 가운데 속하도록 그렇게 이어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는 바로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더럽힌 모든 무리들을 그렇게 치십니다. 그런데 이때 8절에서 에스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에스겔이 호소합니다. 에스겔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전부 다 그렇게 치시겠습니까? 남은 자들까지 그렇게 치시렵니까? 에스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되짚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인친 사람들을 치지 말라 명령하셨음을 지금 에스겔이 말씀 전에 이 행함이 있기 전에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스겔 왜 이같이 호소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남은 자란 모든 죄짓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신 남겨두신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그들까지 치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왜 이렇게 물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 있습니다. 모를 것도 아니고 이미 들은 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눈앞에서 보았더니 너무 강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그에게 있어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행여라도 화가 미칠까 하여 에스겔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미 말씀하셔 주셨지만 보는 것조차로도 견딜 수 없는 그 과정들이 펼쳐지기에 에스겔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그 참혹함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누구입니까? 에스겔 그 혼자였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인생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와 동역하는 인생은요 세상 가운데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로움 견디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직분과 직책이기에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무거운 인생길임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아브라함도 홀로 부르짖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이스라엘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던 것은 여호수아 혼자였음을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돌아보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에서 통계학으로 보면 여러분 새벽에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의 인원은 교회의 전체 주일 예배의 10%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통계들이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의 영성이 교회 전체의 영성을 책임지고 대변하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 많지 않으나 맡겨진 자의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러한 에스겔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의인의 명수를 줄여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알려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호소에는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죄악이 뿌리 깊었고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제거하기 전까지 나 멈추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계속된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이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변함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싫다고 하시면 안 했어야 하고 멈췄어야 합니다. 변했어야 하고 돌이켰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대가 치러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죄악에 대해 단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남겨놓으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라도 주의 말씀에 순행하고 모든 악행에 대해 애통해하며 이를 어찌할까 통탄해하는 인생들을 여전히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구별하시고 지켜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다음 그 회복의 과정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또한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은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겨진 인생 되어서 주님의 그 소망이 되려 되어서 주께서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곳에 씨앗처럼 그렇게 심겨질 수 있는 우리네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회복, 그 소망의 열매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은 성전이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회복은 주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직분과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한 먼저 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시고 또 징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나는 내 위치에서 내 사명과 본분들을 오롯이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남겨놓으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하였고 그리고 주의 앞에서 죄악된 것들을 행하는 것에 애통하고 통탄해하며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과 청결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남겨놓으신 이들을 통하여 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텐데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 홀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소망은 아버지는 감당하기는 영적인 외로움의 길인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지지만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길 기꺼이 살아가 주의 남는 자 되어 하나님의 거룩과 회복의 일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일들 우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주님 앞에 아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많은 지체들과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과 또한 수술의 일정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또한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강건함들과 담대함들과 평안함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